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나는 줄 모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5장. 유대에서 몇 사람이 내려와서 이방 사람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여러분은 모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믿는 이들도 몇 사람 딸려 보내기로 하였다. 이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회의 보냄을 받고 길을 떠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해 주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몇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다. 오랫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택하셔서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듣고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방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이방인 지자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조상들도 질 수 없었던 멍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입을 다물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뒤에 야고보가 입을 열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한 백성을 뽑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처음에 어떻게 보이셨는지 시몬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과 들어맞습니다. 예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는 그 집의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지어 놓겠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 곧 내가 내 백성으로 부른 모든 이방 사람까지도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이 일들을 이루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이 일들을 오래전부터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말며 목졸라 죽인 짐승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러한 법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몇 사람을 대표로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보냈다. 그리고 그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몇 사람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대표를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직접 말로도 확인하여 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한 것몇 가지 말고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도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멀리하면 아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보냄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주는 내용에 무척 기뻐하였다. 예언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곳에서 지낸 뒤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한동안 머물렀다. 두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얼마쯤 지난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계속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 일을 두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빌며 두 사람을 보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가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해 주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다섯 자요 너비가 다섯 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은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보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 노석쇠의 네 모퉁이에 노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노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반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 뚜를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백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스물과 그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백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스물과 밑받침 스물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쉰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쉰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간을 깨꾼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의 증거교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것이 나의 관중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읽어드릴 말씀 중심으로 너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많은 신앙적 교육기관에서 모토가 되는 슬로건으로 쓰는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꾼으로 훈련됨에 주는 확신은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과 같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럼에도 운동선수의 비유에서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계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들은 것을 부탁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증인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장로들이거나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은 경우죠. 바울을 비롯한 주변의 동역자들 또는 디모데의 사역을 지켜보며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예수도에 관한 구원의 진리를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증인들은 있을 겁니다. 성령과 말씀과 함께 신앙해온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들음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도에 관한 구원의 진리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역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8장 35절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들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듣고 부탁받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자라야 가능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먼저 그것을 전하고 부탁하기 위해서는 받은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확신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충성됨에까지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증거나 부탁에 응하고 동조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질 수 없음을 일찌감치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전해야 거기에 반응하는 충성된 사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동일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적게 전하는 것은 충성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군사로 소집되었다는 겁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이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다만 군인의 역할이 계급의 차이에 있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섬김의 자리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군인에도 역시 충성된 군인과 말썽난 군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군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귀중한 자세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너는 그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3절 상반절인데 또 훈련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 것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고 그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이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개역개정판이고요.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의 표현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4절 하반절인데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사로 선택해 주신 사실에 바울처럼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충성을 기대하시면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뽑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올기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의 삶은 많은 곳에서 경기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운동 경기에서 경계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과 끈기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은 농부와 같은 수고를 꾸준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삶은 역시 농사와 관련되어 비유되고 있고 여기에 강조되는 중심은 더위와 수고를 견디며 땀을 흘리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파장마당의 알곡과 쭉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0절은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7절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은 포도농장 주인과 종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은 추수할 곡식과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1절은 심고 기르고 떠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며 뿌렸다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의 추수량을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삶을 농부와 비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혜 속에 강해야 합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랬습니다. 위에 말한 모든 것들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자의적인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의한 자세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기도를 앞지르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 속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의 계획과 결심과 각오가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게으름이나 핑계를 허용하지 않는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충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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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모든 염려 주께만 are filled with sorrow and care. Hearts are lonely and drea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Jesus is very near.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Calvary, Calvary.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Jesus is very near.영원한 갈보리.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내 얼핏 보기에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이 진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죠. 태어난 뒤에 눈앞에 펼쳐진 삶의 여정도 우리의 계획과 별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 속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며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아기 때부터 거친 환경에 던져져서 힘들게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길을 헤쳐오다 보면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다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거 다 내가 힘써 해온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를 인식하게 되면 그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배운 것 같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귀와 시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고 내가 원망스럽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인식하게 될 때 나의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며 내 귀와 내 눈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앞서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는 심장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즉 심장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발을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을 활용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동양고전인 대학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심부재언이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시불견하며,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이 불문하며,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이 부지기민이라,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귀와 눈으로 모든 대상을 마음을 다하여 듣고 보면서 지혜를 쌓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감각과 지성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20장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시각장애를 지닌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말씀에 담긴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모두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몸의 일부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큰 좌절과 불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육체적 측면을 넘어 정신적, 영적 측면을 선명히 보게 만드는 강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창조주께서 눈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잠언 20장 13절 말씀에 담긴 육체적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로 인도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한된 육체를 지니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깼으면 이불부터 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이 일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본다는 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지니고 있던 편견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 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9장 마무리 부분 39절부터 41절을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네, 자기 마음의 눈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앎의 시작입니다. 시각 정보를 확인하는 눈과 함께 성경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그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이유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것들에 집착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고 심각했는데 그 위선 가득한 경건을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잘 뜨고 우선 내 마음부터 잘 들여다보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잠언 2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내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영생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오늘 당장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적용할 원리까지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4절에 그려진 모습은 전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옛날 장터에는 원산지 표시도 가격표도 없었습니다. 흥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었는데 물건을 파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싶고 물건을 사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싸게 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함은 죄 앞으로 우리를 너무도 쉽게 데려갑니다. 돈의 유혹에 빠진 상인은 어떻게든 무게를 속이고 값을 속이고 싶어집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값을 깎을 줄 미리 알고 아예 처음부터 값을 올려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래의 또 다른 상대방,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상 물정에 통달하고 재리에 밝은 사람인 경우 이 사람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척하면서 값을 계속 깎습니다. 물건을 거래해야 할 자리에서 치열한 수싸움, 욕심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옛날 장터는 정감이 넘치는 가운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유용하고 재밌는 곳이었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양쪽 모두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빠진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분들은 상업 자체를 좋지 않게 여기기도 했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거나 사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되 그러한 현실에 물건을 팔거나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속이지 않고도 이익을 얻고 착취하지 않고도 풍족함을 얻는 귀한 본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